오늘은 여섯 번째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홀스가 아니고 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 빌립입니다. 이 그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세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과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가장 많았습니다.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이름을 따서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라는 이름과 빌립이라는 이름을 인용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과 그 아버지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유대인들만큼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제이콥, 아이삭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이방인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고 그 이름을 유대인의 가정에서 붙인 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굉장히 가정이 깨어있다. 서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벳세다에서 이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빌립의 가정이 쉽게 복음을 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요,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제사 때만 되면은 싸우는 동창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항상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제사 시간만 되면 막 형제들하고 그냥 막 계속 싸워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 번만 절하라 막 그러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수 신앙이라 그렇게 이 장로교 신앙인들을요 보수 신앙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개혁주의 신앙자들입니다. 보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수라는 말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 그러면 뭐 바꾸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그래서 역사는요, 항상 성경에서 좌로 치우쳐서 자유롭다가 어떨 때는 성경에서 우로 치우쳐서 너무 또 신비하고 이러한 것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또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생활화거든요.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말씀의 생활화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가정에 대해서 이 굉장히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들은 뒤집어지든 남들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우리는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가정만큼은 신앙을 지키면 된다. 이런 사람은 보수 신앙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잘못됐다. 그건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나간 날입니다.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요 LA와 서울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정도 팔고 가정도 다 뭐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다 그만두고 주님 이제 오시는데 학교 다닐 것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늘 모였었습니다. LA에서도 제가 1990년 89년에 목사가 됐는데 92년에 오신다고 하니까 90년쯤 되니까 이게 막 굉장히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개혁주의 아니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요 피켓을 들고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한 20명이서 마켓 앞에 다니면서 피켓 들고요. 잘못됐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잘생겼는지 신문 기사가요 내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켓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저한테 아 지네 싸움이면 교회 안에서 싸우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귀찮게 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면서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데 바카스라도 한잔 드십시오. 그래서 바카스하고 요구르트를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마켓 앞에서 이단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들랑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가셔서 바카스라도 하나 사서 야구르트라도 하나 사서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보수 신앙은 내 신앙 나만 지키면 되지만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못하는데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바빠서 못하겠거들랑 그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원 구원의 사명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빌립에 대해서 아시려면 요한복음 1장을 펼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까지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보면요 뭐 긴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 보라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이렇게 좀 대화가 오고 갔는데 빌립을 부르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기록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 말 하지 않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빌립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개방적인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놓고서 이렇게 제가 다 쳐다보고 설교를 다 했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말 안 해도 제가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눈 감고 조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점점 멀어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일어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에 재건하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냐면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뭐냐면요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당시에 앉은뱅이는 좋겠다 손잡고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 붙들고 이렇게 세우세요. 그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나는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나를 그 졸음의 은사를 주셔서 열심히 자다가도 어느 순간에 감동을 딱 주실 때에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요 뭐 긴 말 아닙니다. 나를 쫓으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변화의 역사는 순간적입니다. 때로는 오늘도 제가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서 젊은이의 변화의 감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 딱 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로마서 말씀 8장을 읽다 말고 그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의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아, 요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꼭 들었어야 돼. 요 얘기는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자꾸 그렇게 해서 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나를 쫓으라 이 음성을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 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누구에게로 가냐면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자기 친구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와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는 것이 무슨 책임이나 무슨 제가 무슨 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는 목사가 하는 거다, 전도사가 하는 것이다, 아니면 교회 직분자가 하는 것이다, 뭐 교회 행사 속에 어느 하루 전도의 날을 정하면 그때 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굉장한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만났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빌립은 이성주의자니까 내가 만났다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와보라. 나다나엘은요 더 철저한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설명할 것도 없지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요 빌립이 보통 까다로운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는 뭐 설명할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설명할 때에는 두말할 것 없이 자기도 하나님 앞 그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성주의자들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감성주의자들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날부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1년에 한번 전도의 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요 그 인간성이 굉장히 치밀하고 이성주의자고 또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지만 이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빌립은 적어도 이 그런 거는 턱도 없고 이 장정만 5천명을 조금이라도 허기를 덜어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뭐 그 많은 사람 먹을 떡을 어디서 떡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200데나리온의 돈은 최소한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했던 제자가 빌립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제자는 가롯 유다였고 두 번째 똑똑한 제자가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빌립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이 떡을 어디서 살 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늘 계산해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에 200데나리온 이것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그 알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등장인물이 세 명이잖아요. 하나는 어린 소년. 이 소년이 뭐 도시락 하나,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싸갔던 도시락인데, 사람들이 많은데 배가 고프니까 아마 이 소년도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혼자 저 숨어서 먹고 올까? 아니면 주위에 허기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하고 좀 논아 먹을까? 아마도 이 소년이 볼 때에는 제일 배고픈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듣고 있는데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배가 누가 제일 고팠겠느냐? 주님이 제일 고팠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플러스 알파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빌립은 몰랐습니다. 빌립은 늘 계산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었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란 그것을 계산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이 지적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딘 것 같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IQ가 높은 사람이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EQ가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우리 교인들은 참 겸손해서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IQ가 낮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지수가 좀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EQ가 낮은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는 GQ가 있다고 그래요. GQ가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 Q랍니다. 잔머리 Q. 잔머리가 너무 잘 돌아간대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굉장히 지능지수가 높은, IQ가 높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계산하지 못하는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당장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아서는 성격이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시면은 빌립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말씀을 보시면 22절까지 보시면은요 명절에 유월절이죠.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인과 대화를 하게 되면 뭐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누를 끼칠까 이건 치밀한 빌립의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앞으로 안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데려가냐면 안드레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유월절에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책임을요 사실은 안드레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항상 단순해 플러스 알파가 있어 뭔가가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 헬라인이든 누구든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다가 욕을 먹어도 안드레가 먹는 거고 뭐 칭찬을 받아 안드레가 받는 거고 가지만 빌립은 항상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욕먹을 자리는 빠졌고 또 그러한 그 계산적인 그러한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빌립에 대한 그 죽음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가운데 죽음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야고보와 또 가론 유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 책들 또 요세푸스의 교회 역사의 책에 보게 되면 빌립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프랑스의 고울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죽도록 맞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남긴 유언이 뭐냐면 자기가 죽거들랑 세마포에 싸지 말고 나는 그냥 갈 때 이파리로 갈대로 자기를 싸라 그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싸셨는데 나는 세마포에 쌀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갈대로 싸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은요 분명한 것은 굉장히 차가운 이성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거리 가운데 그 길이 가운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굉장히 멀고도 멀답니다. 제일 먼 길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랍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사실은 굉장히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었던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계산할 줄 모르고 모든 봉사도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마다 회의에서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EQ가 높은 사람과 IQ가 높은 사람이 싸움이에요. IQ가 높은 사람들은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EQ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믿음으로 못합니까? 합시다 하면은 뭔가 우리 그 뜨거운 뭔가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계산할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늘 교회에서 부딪히는 것이요 감정과 이성의 싸움이거든요. 봉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부딪히지 맙시다. 그건 은사예요. 뭐 냉정한 머리도 필요하고 뜨거운 가슴도 필요한데 저는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요 다 빌립과 같이 냉정한 머리와 플러스 뜨거운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차가운 머리만 가지면요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저녁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계산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쩌면 우리 계산하는 건 0.01%고요 벳세다 광야에 보면 99.99%는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내 생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뜨거운 가슴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계산적인 신앙만으로 끝나지 않고 늘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